광고 주요! 제가 정녕 이 광고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기특하도다. 팟빵과 TBS 앱을 통해 나가는 놀라운 팟캐스트 광고로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9595쇼 등 TBS 인기 팟캐스트의 광고를 리포트와 함께 광고주님께 바치나이다.
이제 인간계의 김 사장은 대박 날 일만 남았노라.
TBS 팟캐스트 광고 문의는 adgolbengipodbang.com이나 전화 02-6903-9261로 하시면 되나이다.
좋구나. 팟캐스트 광고.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전 세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핵심은 민심, 기존 정치와 기득권에 분노한 국민의 마음과 그리고 전 세계를 몰아치고 있는 파퓰리즘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연일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들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심은 천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인가 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지난 9일 미 대선 후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Working together, we will begin the urgent task of rebuilding our nation and renewing the American dream.
자산 3조원의 부동산 재벌이자 공직 경력이 없는 아웃사이더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며 240년 미국사 최초의 기록을 쓴 트럼프. 그는 경선 내내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자국기업 우대정책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며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해온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전면 재협상할 경우 자동차, 철강, 섬유 등 국내 수출업계가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며 향후 5년간 31조 원의 수출 손실, 24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깊은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향후 전망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웃사이더 이단아라고 불려왔었죠. 트럼프가 597일 대장정 끝에 대통령이 오르는 파란을 연출했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대권을 잡으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이루어지는 정봉주의 품격시대, 경제, 외교 안보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주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 타이틀이 품격 시대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고품격인지 저품격인지 몰랐는데 오늘 교수님이 나오시면서 분명히 고품격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윤선 오늘 보조 진행입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 정치 잘 모르잖아요. 잘
네.
아세요?
아니, 제가 국내 정치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좀 알지만 예. 미국 정치는 잘 몰라서요. 예. 보조.
보조.
네, 보조.
근데 트럼프는 다들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예.
한국 정부도 잘 모른다고.
그렇죠. 예. 트럼프도 우리 정부를 잘 모르고. 김 교수님.
네.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어제 멘붕 상태에서 네. 방송을 하다가 결과를 봤는데요. 하면서 제가 정신을 어디 뒀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우리 국내 정치도 그렇고 자꾸 우리가 너무 지성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감성이나 뭔가 의외에 대해서 예. 여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
사람들이 지난 여론조사도 뭐 미국의 대학 사실 다 틀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조금만 더 그 부분을 이 여백을 뒀어야 하는데 사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감성 부분을 놓으면 감성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불안감은 늘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정도일지나. 근데 재밌는 것은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캠페인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거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거의 기적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지금.
아, 트럼프
진영도 그 캠페인 매니저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럼 이성과 지성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고 좀 영적으로. 네. 그분이 감옥에 가 있는 게 큰 충격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저는 이 우파 파퓰리즘이, 극우 파퓰리즘이 그 감성적, 잘못된 감성이긴 하지만 감성적, 예. 영적 이런 영역까지 터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 경제 전문가신데 트럼프 예측하셨나요?
못했죠. 예. 못했고 뭐 언론이 하도 뭐 97% 클린턴이 당선된다 해서 저는 이번 선거 프로세스를 거의 제가 뭐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아까 감성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클린턴이 예. 또 언론이 너무 트럼프를 몰아세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인간적이 아닌데 트럼프만 비인간이다. 완전히 탕하다.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오히려 반감.
반감이 일어나가지고 뭐 너는 깨끗하냐 그러면 뭐 예. 이런 식으로 소위 선거에 나타나지 아니해서 사람들에게 선거에 참여해야만 하는 동기를 주는 강한 반발감이 이런 그 선거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말을 듣고 일면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아까 감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만 득표수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저는 경제가 사실상의 이슈였다고 봐요. 예. 경제가 엉망인데 현장에서는 경제가 그야말로 개판인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뭐 경제가 괜찮다는 등 예. 뭐 특히 뭐 증권가나 정치권에서는 뭐 2% 3% 뭐 괜찮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등 이 사람들이 지금 구름 위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
실제 국민들 체감 경제는
굉장히 나쁘다.
전문 용어로 개판인데.
개판이죠. 그래서 이번에 표로도 나타났지만은 화이트 블루 칼라 예. 그러니까 중산 중하 이하의 백인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진짜 경제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클린턴이 경제가 문제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경제가 문제야라는 그 이슈로 사실은 부인 클린턴이 당한 선거다. 예.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우리가 현장을 들여다봤으면 충분히 클린턴이 졌을 만한 요소가. 배경을 깔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그 기존의 언론, 기존의 정치인, 기존의 어떤 여론조사를 너무 쉽게 믿었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예. 그 세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엔 백인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인만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마지막 선거다. 70%로 떨어지고 있고 예. 그게 추세가 지금 계속 역전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뭐 라티노들이나 아니면 아시아들이 많이 나와서 질 거라고 얘기했는 큰 중에 하나가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막말을 했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백인들이 자기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던 거 하나. 두 번째는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가 지금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유권자가 70%가 됐습니다. 이게 또 그 트럼프의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자들한테 막말을 했는데 클린턴이 여자 등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라티노주, 심지어 라티노들, 히스패닉들도 그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히스패닉들도 별로 클린턴한테 여자로서 그걸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클린턴은 완전히 기성질서이고 잘난 체 하는, 소위 미국의 잘난 체 하는, 그러나 미국을 바꾸지 않는, 그러면서 또 뭔가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는, 위선자로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폴 크루그만 교수가 굉장히 예. 속상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칼럼을 썼잖아요. 근데 한국 언론에 주로 소개되는 것들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소개가 되는데 주로 이 두 언론이 그 힐러리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보도를 많이 쏟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잘 볼 수 없었던 거죠. 당연히 힐러리가 되겠지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의외의 반전이 나왔던 것은 저는 뉴미디어 혁명 예, 측면도 있다. 이제 강준만
SNS.
그렇죠. 네. SNS. 우리로 치면 팟캐스트.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키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시대 같은 게 열렸다. 그런
가능성 측면이네요.
예. 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요. 강준만 교수께서 네. 그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책을 냈는데 그 미디어 관점에서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전혀 다루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게 이겼을까?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분석이. 교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얘기를 네. 좀 다뤄봐야 될 텐데요.
그 경제 이야기 전에 예. 그 선거에 아까 그 우리가 쭉 해온 것이 뭐냐면 라티노, 블랙, 아시안, 소위 말하는 비주류 투표인들이 사실 굉장히 그 클린턴에 대해서 지지할 것이다. 저는 그 가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뭐냐면 예. 예를 들면 라티노 같은 경우도 이민 온 지 몇 년 안 되어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하고 그 후손으로 2대, 3대 내려오는 라티노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미국화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한국 교포들도 보면 지금 뭐 4세대가 막 나오는데 2세대, 3세대 한국만 해도 색깔은 완전히 그 옐로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는 100%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한국 교포들 중에서도 재밌네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변호사는 색깔은 아시안이지만 이 사람들은 100% 이상으로 아메리칸, 화이트 아메리칸하고 동조화되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예. 따라서 한국 교포도 그렇고 라티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역사가 된 어떤 그런 마이너리티들은 미국 사람 화이트보다도 훨씬 더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리고 트럼프적이다.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가 이번 선거를 항상 뭐 마이너리티가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이민 온 지 몇 세대가 되는 그런 마이너리티는 천지차다.
예.
따라서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상당히 트럼프의 공화주의를 선호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데 우리는 언론들이 그냥 아, 이 사람 마이너리티니까 예. 에스니컬리 마이너리티니까 누구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너무 도식적이다.
그렇죠.
예. 교수님 네. 경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먼저 짚어야 되는데 네. 또 하나 이제 정치적 현상으로는 네. 파퓰리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네네. 이 분석들이 한 축에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화룡 점정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두테르테나 아르도안이나 그다음에 지금 브렉시트나 이게 이제 결국 미국에 와서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3세계와 선진국 사이의 불평등을 얘기해 왔죠. 좌파들이.
예.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실 중심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유럽이 중심에서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 미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은 가장 겁이 나는 것이고요. 예. 이 포퓰리즘의 약점이 아시겠지만 빨리 결과가 없으면 금방 위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예. 많다.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배고픈 이 영혼들에게 만약에 트럼프가 조금만 빨리라도 속도라도 늦으면 이거는 거센 반대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역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 농담을 하는 건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의 경우에도 그 잘못된 정책이 금방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채우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이런 탄핵
트럼프가 금방.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탄핵.
예, 탄핵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가 굳건한 동맹을 갖고 서로 탄핵을 위기에 처할 것이다.
아니, 리더십의 위기가 예. 올 것이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거죠.
교수님, 경제 얘기 해 주셔야죠. 경제 얘기가 심합니다.
저는 경제를 공부를 하면서 예. 정치가 훨씬 더 경제의 결정적인
그렇죠. 정치 경제학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이제 민주주의의 굉장히 큰 위기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제도 민주주의가 말은 민주주의라고 하고 형식은 민주주의나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의 복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공허한 민주주의였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나. 예. 이게 지금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19세기에 예. 영국의 의회주의를 보면 마땅히 거기도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당시에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의 어떤 복지나 이것은 형편이 없었죠.
그렇죠.
따라서 19세기만 하더라도 영국에 보면 수도 없는 민란이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의회주의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저는 따라서 이번에 어떤 이런 필리핀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이런 소위 포퓰리스트의 어떤 반동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그런 것은 아니고 예. 단지 이것이 불만의 표현이고 한 선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미국이 의회가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수용을 해서 국가의 정책을 대다수 대중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놓고 보면 워낙 재벌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기존 그 어떤 정권 그 어떤 정치권의 어떤 그런 강력한 이해가 맞물리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한번 구풀이하고 그냥 트럼프 같은 사람만 뽑고
또 군 얘기라서 편하네.
결국은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 또다시 국민들은 또 실망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또 이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제 또 뭐 그 각론에서 좀 다루고 또 큰 쪽에서 비슷한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도 또 있잖아요. 네. 뭐냐면 트럼프 자체는 파퓰리스트지만 대중 인기주의에 영합하고 네.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을 끌어내면서 지지를 가져왔는데 네. 공화당 자체는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춰진 네. 안정된 정당이므로 공화당에 들어가서 공화당의 후보가 돼서 공화당의 대통령이 된 것은 네. 아무리 본인이 파퓰리즘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가겠냐. 그러니까 럭비공처럼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교수님.
그게 이제 자꾸 우리가 문제가 예. 자꾸 희망적 사고를 하니까 문제가
희망적 사고를.
저는 예. 이분이 저는 교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갈 수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엄중한 상황이 이 예.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는 자본주의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의외도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트럼프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의외에 공화당의 도움도 없었고
그렇죠.
아무도 혼자 된 거예요. 혼자 된 사람이 아무리 파퓰리스트지만 국민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던져주지 않고 다시 말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의회에 들어가서 통제되리라고 생각하는 건요. 물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제를 당하고 갈등해서 탄핵을 당하든지 뭔가 중간에 뭐 중도 국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일런트 리더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그 공화당만 놓고 보면 사실상 공화당의 이단자잖아요.
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행정부의 수장이 되었는데 그 공화당이라는 게 의회 상하원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해가 상당히 그 기존 이해가 있는데 이 새로운 대통령이 와가지고 기존 공화당의 어떤 이익 체계에 저해가 되는 예를 들면 보호무역주를 하게 되면 득을 보는 어떤 그런 계층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리퍼블리칸들이 많단 말이죠.
아 보호무역주를 돌아섰을 때.
섰을 예, 때요. 그러니까 예. 공화당 자체가 일당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어떤 정책을 끌고 갈 때 강력한 저항을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볼 수 있다. 저기 그게 첫째 관건이고 둘째는 지금 키스테이트 즉 다시 말하면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졌단 말이에요. 지금 예. 벌써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히 LA 쪽에서는 지금 뭐 학생들이 뭐 그 트럼프의 뭐 그림에 불을 지르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 반대하는 큰 캘리포니아냐 뉴욕이나 그 북동부 지역의 국민들에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지지할 수 있게끔 하는 리더십이 나오냐.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저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예. 되는 것은 쉬우나 이것을 끌고 가는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앞으로 무역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서 의회 내에서 콩그레스 내에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아주 큰 논쟁이 부딪히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기간 중에 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정책을 과연
끌고 가냐.
밀고 가기에는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저는 상당 기간 공화당이 불임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살려줘서 마치 공화당이 배출한 것 같은 모양새를 가졌지만
예.
티파티라든지 지금의 네오콘이라든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지지층을 많이 깨워버렸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나와서 그걸 건드리지 않았다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샌더스를 잊어버리는데 그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그 예. 경제학자가
그렇죠.
그 예, 왜 위기는 반복되는가 이 문제에서 예. 결국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실패로 되는 중산층이 무너진 걸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공화 민주 양당 체제는 미국에서 없어질 것이다. 미래는 그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히틀러 같은 선동가가 등장할 거다. 그런데 4년이 앞당겨졌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보수당하고 그다음에 자유당이 이당 체제로 가다가 예. 20세기 넘어오면서 완전히 그 자유당이 그냥 존재가 없어지면서 노동당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두당 체제가 무너질 거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무슨 좀 세력이 약하긴 하겠으나 저는 그동안에 많은 3당 시도가 있었거든요, 미국도.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100% 동일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체제 자체가 계속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예. 다른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왕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군사정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산층의 지위와 복지가 나빠지면서 정치체제는 그대로 양당체제로 가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어떤 예. 그런 중산층의 딜레마에 저는 가는 거 아닙니다.
두 분 교수의 말씀을 그 종합하면 지금 대체로 동의되는 부분이 내부에서 공화당 내부든 미국 내부든 상당한 혼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 때 주장했던 그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가기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제 그것이 우리 경제 미국 정부가 미국 정정이 혼란으로 가면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닌 거거든요. 보호무역으로 가는 것도 유리하지 않지만 그럼 앞으로 우리 경제도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갖고 퍼펙트 스톰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대비하기보다 이제 앞으로 네. 우리 경제 문제를 여태껏 좀 미뤄왔는데 네. 크게 이제 장기 단기로 나눠보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 있단 말이에요. 의회 중에서도 특히 거의 절대적인 권한이 하원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국의 통상 정책이 결정이 될 것인데 이 하원이 물론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나 거의 뭐 500명에 가까운 그 국회의원들을 다 설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뭐 TPP 문제라든지 한미 FTA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원하는 데는 가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무역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대두가 될 문제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혼란이 올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 급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뭐 벌써부터 뭐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수치로 막 나왔더라고요. 뭐 예. 35조. 저는 의미가 없는 숫자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제가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의 멤버가 12명이에요. 예. 12명인데 그중에서 5명은 지역은행에서 순환적으로 오는 1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 예. 7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인데 물론 그것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각 그 지역과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7명을 뽑는데 이 중에서 지금 두 명이 결석이었어요. 예. 오바마가 이 선임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다음 대통령한테 내가 이건 선임을 밀려주는 게 좋다 해서 공석으로 지금 놔둔 지가 거의 한 1년 반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5명, 그 다음에 5명의 지역은행들이 이게 전부 다 매파야. 금리 올려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 임명한 사람은 다 비둘기파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비둘기파가 득세를 했는데 예.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금리가 너무 낮음으로 해서 미국의 금융산업에 완전히 이빨이 다 빠졌다. 따라서 트럼프는 조만간 공석인 두 사람의 FOMC 위원을 지명할 것이고 그 지명한 사람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매파로 지명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내내 금리는 올리는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예. 저는 그것이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트럼프가 가져올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이며 결정적인 영향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2008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면 예. 미국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상 자기가 코가 석잔데 사실상 무역이나 이런 위협이나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덜 할 텐데 지금 늘 지금 자랑하는 게 뭐냐. 오바마가 계속 그 자랑을 했는데 안 먹힌 건데 사실 상대적으로는 다 저성장이고 다 부채 경제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회복 기조니까 예.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역이나 이런 데에서 양보를 끌어내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동맹의 분담 역할 같은 걸 끌어내기 위해서 레버리지로는 충분히 괴롭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 받아서 저 보조 진행이니까 예, 질문을 예.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질문을 하세요.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네, 질문할게요. 아니 그 미국이 당장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 특히 우리가 가계 부채가 1,300조가 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우리가 버블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빚내서 집 샀거든요. 빚내서 네. 집 사라는 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슬로건 같은 거였는데 네. 그럼 직접 이렇게 금리 인상을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단행을 한다면 그 충격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따져봐야죠.
추가로 조금 더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제일 그렇죠. 제일 절실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FTA가 뭐 재협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중장기인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당장 금리가 1% 오르게 되면 현재 은행에서 쓰고 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산층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포션인데 일단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시장에서 달러도 빠져나갈 것이고 그럼 달러 빠져나가지 않게 우리 금리도 쫓아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오케이. 해주셔야지 청취자들이 그렇죠. 시청자들이 TBS를 봅니다.
오케이. 그러려면 일단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즉 얼마라는 것은 몇 퍼센트 예. 포인트를 얼마나 자주 많이 올릴 것인가 그 부분이 첫 번째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그 문제는 미국은 통상적으로 보면 0.25%포인트씩 매달 올린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올려왔으니까 예. 그런 추세로 놓고 보면 아무리 트럼프가 지명하는 FOMC 멤버가 온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올리긴 어렵다고 보면 내년도 1년을 놓고 봤을 때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는 예. 올라가 줄 것이다.
내년에?
예. 자, 그랬을 경우에 한국 금리는 두 가지 요인인데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면 즉 1,100원, 1,200원 하던 게 1,300원, 1,400원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그걸 막기 위해서도 한국은 그보다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만 나가는 것을 저지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 문제는 따라서 환율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미국 금리 올라갔을 때 거의 우리는 그것에 한 4분의 3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1대1로 올라가진 않는다. 예. 그럼 거기서 내년에 0.75%포인트를 올렸다고 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많이 올라가봐요. 0.75 정도 올라간다고 우리가 전제하면 예. 그것이 가계부채에 얼마만큼 타격이 될 것인가. 가계부채가 지금 한 1,300, 1,4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진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가계부채는 한 15% 정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면 한 200조 정도 되는데 200조 정도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득이나 지금 금리 때문에 못 갚을 형편인데 추가적으로 0.25든 5든 0.75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심각하죠.
있다.
예. 간다.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있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벌써 지금 관리 대상이고 문제를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뭐 새로운 위기를 저는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보고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닌 즉 지금은 괜찮으나 금리가 올라가면 부도의 위험이나 또는 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데
바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비중이 얼마일 것이냐가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계부채가 1,300조인데 가계 예금이 우리 예금이 2,0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가계 부채도 많으나 전체 예금도 많다. 많기 때문에 전체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그중에 일부를 보면 예금은 한 푼도 없이 빚이 많은 사람 예금이 조금 있긴 있으나 빚보다 훨씬 적은 사람 요 사람들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예.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한다고 해놓고서는 그냥 다른 게 바빠서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문화 콘텐츠 만드는 게 바빴죠. 그러니까,
결론. 저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가계부채 전체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고 국지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저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래 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로 인한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좀 희박하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 이걸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 55분을 다 편성했거든요. 네. 한 55시간쯤 편성해 주기가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말씀을 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경제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중요한 게 한미 동맹, 그다음에 외교 안보 문제를 반드시 좀 짚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 문제와 별도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 오늘은 이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정봉주의 고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동맹과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자는 박 대통령의 말에 100% 공감한다고도 답변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다소 이례적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게 안보 무임승차론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 자국 우선주의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선제 타격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세계주의 외교가 고립주의로 바뀌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외교 안보에 판도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하지만 당선 전과 당선 후 오락가락 불확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이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오직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해서 국제관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경제 문제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또 공화당이라고 하는 시스템, 미국의 금융 경제 시스템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논쟁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당장 우리 경제에 아주 빨간 등이 켜지는 이런 위험성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외교 안보는 어찌 보면 경제 문제보다도 지금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화약고 화하고 있거든요. 그 외교 안보 문제는 더욱더 민감한 문제인데.
네네. 먼저 고립주의란 말을 좀 고립주의란 말이 너무 심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잘 모릅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고립주의라 네. 하면 과거에 이제 완전히 유럽의 전쟁이나 유럽의 정치를 완전한 먼로주의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고립주의가 불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고립을 합니까? 미국 같은 영향이 있는 나라가 그냥. 비개입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전 세계의 모든 일은 아니지만 오바마도 약간의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꼭 필요한 일에만 가겠다.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지 내가 세계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립주의니까 한미동맹 끊고 그다음에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협상장에서 그게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제 패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이래가지고 만약에 분담금이나 이런 얘기하면 그 분담금만 빨리 줘가지고 들어앉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제 보세요. 두타르테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중국한테 미국한테 가져가라니까 미국이 사실 미국이 필요해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동맹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 없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동맹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동맹 끊는 고립주의인가. 그러면 이걸 잡기 위해서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의 분담금을 올려야 된다.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지금 그 이를테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언론이 잘못 쓰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
네,
이런
방위비 것이. 분담이 아니다.
네,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방위 분담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과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뭐 핵무장도 뭐 하려면 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 이를테면 방위 분담을 실질적으로 요구해 올 때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돈이야 뭐 늘려줄 수 있지만 방위 분담을 해라.
돈도 사실은 늘려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아베는 바로 내겠다고 해서 우리가 입장이 약간 곤란하긴 해요. 그러나 네. 우리나 우리와 일본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총액만 주고 품목으로 예산으로 검정도 안 하고 그다음 우리는 간접비 다 뺍니다. 일본은 간접비 다 집어넣고
예를 들어 땅을 뭐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뿐만이 제일 큰 게 카츄샤입니다. 카츄샤가 아. 8,700억 듭니다. 우리가 9,500억인가 그 1조에 되는데 그 두 개 합치면 전체 일본 미국의 분담금에 우리가 거의 66% 3분의 2를 내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런 계산 그러니까 이것도 딜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분담금은 일본식으로 계산해라. 그리고 다시 퍼센티지 하자.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방위 분담.
예. 예 방위 분담은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제 저는 당분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표가 나는 부분의 분담금을 얘기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트럼프는 자기 지금 누가 들어올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을 담당할 아시아를 담당할 사람들 세워서 외교 진영을 갖추는데 거의 1년이 걸릴 거예요. 예.
그리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누가 들어오냐라고 하면 무척 중요한 얘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사람들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예. 지금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벌써 저자세가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모든 협상이익을 뺏기는 게 문제가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고립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방위 분담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고립주의면 그래서 일부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심지어 진보도 트럼프가 낫다. 우리 이제 미국 철수하고 우리 자주 국방할 수 있고 자강 능력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고립주의를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필요하면 자기들의 이익에서 언제든지 한국을 간섭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지킬 거니까 너는 그 분담금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동부가 방위해 우리가 일부가 되고 우리가 어떤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클린턴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 분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1년이 굉장히 예. 크리티컬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걸 담당할 정부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런 외교력을 가진 정부가
그렇죠.
없는
지금 우리
거죠.
그 내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치가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외교까지도 지금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왜냐하면 아니 마치 외치는 내 무슨 딜이 돼가지고 내치는 하지 마라. 외치는 죽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뉴욕타임즈 오늘 기사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지금 트럼프가 가장 시급한 것은 안보 문제의 전문가를 선출하는 일이다. 예.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어떤 안보 보좌관이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될 것이고 그분은 누구라 하더라도 한미동맹이나 동아시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단일한 단세포적인 사고는 안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걱정하는 것만큼 뭐 천문학적인 어떤 뭐 방위비를 부담하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게 지금 미국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반미 감정이 지금 잠재해 있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정부가 누가 됐든 지금 정부든 다음 정부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진짜 이야기하면서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환경 자체가 만약에 미국이 미국의 국익만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반미적인 어떤 그런 그 국민적인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잘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하면서 또 미국의 국익도 보호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현명한 저는 그 외교 전략이나 국방 또는 한미동맹 전략이 지금 시급한데 여태껏 이 정부가 와가지고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것도 최상의 장소라고 해놓고서는 이것을
세 번이나
옮겨가는 것을 예. 보면은 지금 현재 이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체제가 굉장히 어떤 체계가 무너졌고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가 된 것을 보고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떤 정책을 추진해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수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지 않은 포퓰리스트적인 우리 국민의 움직임이 주목하고 있다 저는. 예.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캠페인 도중에 네네. 무임승차론. 네네. 너네 방해하는데 왜 우리 돈 갖다 쓰냐. 네네. 그리고 고립주의.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네, 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네, 네. 선거 기간 중에 표를 의식한 네. 캠페인에 불과했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확 가기 위해서는 결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이 그 안보 이 보좌관들 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확 선거 운동 때 주장했던 것만큼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 이제 북한과 강경 얘기도 하면서 대화도 하겠다. 어찌 보면 이제 유엔이 북한이 핵실험한 거에 대한 대책을 두 개를 동시에 내놨잖아요. 네. 압박도 하면서 대화도 하라. 트럼프가 그걸 이해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걸 이해했을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한 1년 하다 보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들어와가지고 이해를 하고 뭔가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예측 불가능성하고
예.
그다음에 볼러틸러티라 그래가지고 막 불안정성이에요. 이 사람의 성정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모를 때는 차라리 선거 전략이 그래서 제가 아까 1년을 얘기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우리 신 교수님이 차라리 외교를 담당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만약에 그것도 우리의 레버리지인데 다시 말해서 반미 감정이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한테 욕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협상이 임하는지 아세요? 우리 반미 없다. 우리 이거 반미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잘못 보일까봐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교 기조로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성이 최 씨였으면 한번 아쉬움이 바로 확 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당선됐을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고 그 이듬에 이제 통일 대방론을 예.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남이 써준 거로 밝혀져서 이게 어느 정도나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러다가 기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핵과 관련해서 강경 기조로 나오면서 대화는 없다 이런 기조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고 북한 붕괴론마저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도 기조가 좀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그 김정은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자기가 북핵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미국에서 예. 햄버거 토크를 하게 된다면
김치찌개를 해주면 햄버거예요.
아니 본인이 햄버거 메뉴를 정했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되면 이른바 북미 협상이 이제 급속도로 빨라지고 그 속에서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주도권도 없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는 모른 채 북한과 미국이 알아서 결정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놓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진정한 통미봉남이 이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실상 트럼프는 양극단을 얘기해왔어요. 하나는 미친놈, 미치광이라고 얘기하고 루너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삐처리해야 돼요. 미리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삐처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그 반대쪽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하신 햄버거 먹을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사실상 어느 것도 가능하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저는 대화를 먼저 시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버려뒀다는 그리고 북한의 그 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는 아주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오바마의 대북 정책을 실패했다고
그렇지. 규정했기 때문에 예. 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대화를 할 텐데
예.
문제는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강경에 나가나 우리가 빠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혀 개입할 게 없게 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또 제가 반복하는데 결국 뭔가 알기 전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사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돌고래 전략. 교수님 아까 그 주신 말씀이 무척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드를 외교부 장관이 바지 고치러 갔을 때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고 이게 국민들이 보면 가장 불안한 대목이거든요. 개성공단도 심지어는 정보 사이드에서조차도 정보 이런 짐을 옮겨야 되니 며칠 더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당일날 닫아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는 빠진 듯한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과연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냐. 안보의 철저한 목표가 국익인데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한테 제일 깊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뭐 저는 외교 국방 전문가가 전혀 아니라서 일반 상식 수준인데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은 원칙은 두 개잖아요. 신뢰 프로세스가 한쪽에 있고
예.
죽어도 핵은 안 된다는 그게 상충하는 그런 어떤 그 슬로건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봐요.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핵이 불가하다는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말은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절대 명제가 핵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해 오는데 그 사이에 핵실험을 펑펑펑펑 해서 하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정책이 경색이 되면서 강경 드라이버로 저는 바뀌었다.
전면 봉쇄.
그렇죠. 네. 저 그런 과정에서
외교뿐만 아니라 통일도 하셔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답은 맞죠. 핵이 불가하다는 답은 맞죠.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많은 주체들이 협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주제인데 그냥 대통령이 말만 하면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네.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책을 쉽게 접근하는 것이다.
과정이 완전히 생략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비단 저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창조 경제며 이 모든 정책들을 가만 곁에서 보면 목표는 맞을지 몰라도 그 길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깊은 사고가 없기 때문에 설사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결과가 전부 다 이렇게 성취를 못하는 뭐 문화융성이 됐든 뭐 경제 부흥이 됐든 이 모든 정책들이 저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이 외교 문제도 저는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고 이번에 트럼프하고 정부가 그 대북 문제든 외교 문제든 갖고 논의를 할 때 한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 햄버거 먹자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김정은 쪽에서는 대화를 하자는 사인이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두 사람이 안 만나더라도 저는 물밑 접촉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질 것인데 예. 거기다 대놓고 우리도 좀 끼어보자. 예.
김 교수님 네. 이른바 이제 공식 라인에서 정부 인사들이 접촉하는 것을 트랙 1이라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끊임없이 접촉을 하는 게 트랙 2인데 네. 바로 이 선거가 있기 전에 물론 오바마 정부에서는 압박과 제재는 강경했으나 네.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화 측면 무척 부족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네, 네. 대미 전문가 2명 네. 그다음에 대북 전문가 2명이 만나서 네, 네. 1박 2일인가 2박 3일 동안 충분한 논의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트랙 2는 가동이 되고 있을 때 이 네. 정보조차도 우리 정부는 네. 뒤늦게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리고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고 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네.
그 사실은 거기는 그러니까 클린턴이 됐더라도 8년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8년 동안의 핵고도화를 못 막았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클린턴이 됐더라면 제재는 높이겠지만 이 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클린턴이 되는 것을 준비하러 갔던 겁니다. 간보러 간 겁니다. 사실은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난 것은.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일단 시도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클린턴 때처럼 누가 갈 만한 사람도 지금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예. 대화를 할 것 어떤 사람을 보내냐가 상당히 중요한 심지어 트랙 2도 그러면 과연 쿠알라룸푸르에 갔던 사람들이 과연 이 자료와 이 트랙을 과연 트럼프한테 제공하면서 그 일을 기꺼이 해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뒤집을지 그건 좀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아까 트럼프 쪽에서 누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는 그건 한국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 미국이 우리가 같이 조인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들 누구하고 토크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해서 대북 협상단들이 정해지고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되찾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오소리티를 가지고 미국 정부하고 대북 문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는 예. 우리로서는 아무런 이니셔티브를 가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내가 트럼프라도 한국의 정부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중요한 대북 정책을 한국에 누구하고 협상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도 굉장한 예. 불확실성이 하나 아닌가요?
교수님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주 역발상인데 지금까지 그 대북 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 프로세스는 애당초 초창기에 없어졌고 네. 그럼 대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남북이 대화를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하는 것을 이 정부가 하게 되면
절대로 못하죠. 근데.
절대 못할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거 잘하면 하야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이래도 안 할까요?
못하는 정권이 예. 이미 축전 보내면서 벌써 얘기했잖아요. 제재를 계속 강조하라고. 그건 뭐냐면 저는 이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끊어버리는 외교니까 사실상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도 하고도 끊고 사실 일본하고도 최근까지 끊고 뭐 다 끊어버리니까 사실 문제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거든요.
예.
이 공백 상태를 사실 미국과 일본이 최대한 자기 거를 얻어내려는 것들이 많아. 사드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사드가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사드 연합사령관이 조기 배치하겠다고 선수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 일본은 또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을 지금 밀고 들어옵니다.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일어났다. 그다음에 APEC이 일어났었죠. 그죠? APEC 예. 문제. 그다음에 한미 한일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
APEC이 불참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다른 것을 지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APEC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치의 능력도 잃어버린 겁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러면 그거를 국방부에 넘겨가지고 이 지금 한일 정보 협정을 관료들이 알아서 하냐? 그럼 관료에서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권력인 거 아닌가? 그것도 안 되죠. 그다음 세 번째 축전 보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요 축전 정도만 하는 그야말로 세리머니얼한 정부 또는 관리 내각
최소한의 시스템만
있다. 하고 빨리 넘겨주는 것이 이미 내치나 외치나 이걸 분리한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예. 요새 시대.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결국은 외교 안보 국방 문제도 결국의 마지막 목표는 국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경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외교 안보가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면 그것이 바로 또 경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저 이게 경제하고 외교나 정치를 전혀 분리할 수 없다는 제 말씀 드렸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을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책 그게 뭐 통상정책이든 외교정책이든 상당히 많은 반대 내지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앞으로 당분간 미국 국내에서도 야 이게 정책이 우째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이 예상이 된다.
예.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직장을 다 뺏어갔다고 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핀포인트해서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제스처를 많이 쓸 것이다. 그래야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의 압력은 상당히 커질 것이고 저는 그것이 한국 경제에 말하자면 우린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또 다른 저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건 이제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돌파구는 제가 만약에 경제 정책을 하는 그런 거라면 좋다. 트럼프 너도 지금 세계 무역 질서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갔다. 그게 예. WTO다. 우루과이 라운드다. 우리 그 업고 싶다. 그러나 기존 질서가 있으니 우리 새 기분으로 새 라운드를 하자.
예.
그래서 트럼프 라운드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불만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찾아가는 쪽으로 트럼프 뉴 라운드를 시작하자. 저는 이것이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저는 선택 방법이라 이렇게 보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한국 경제 문제, 한미 국방 외교 안보 문제 특집으로 55분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서문만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외교 정책이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그리 화이트가 미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앵그리 촛불들이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선 후퇴든 하야든 탄핵이든 무언가 분명한 입장을 결정해야 할 골든타임이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를 구할 선장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바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